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군대에서 군병들에게 명령을 내리듯 디모데 너는 이 진리를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왜 이것을 명령을 내리듯 가르쳐야 하는가? 바로 1절부터 다루었던 이 내용들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 디모데의 추정 나이가 30에서 35세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헬라 세계에서는 40세까지는 젊은이 연소함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계시죠? 그러니까 40세 이하는 연소하다고 여겼던 사회에서 30세를 갓 넘긴 디모데의 지도력, 영적 지도력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죠. 연령적으로 아버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장로들에게 경건한 영성을 갖추라는 그런 훈련에 대한 도전, 또 경건을 위해서 진력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때 적지 않은 용기와 영적 담대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위를 무기삼아서,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나는 사도적인 위임을 받아서 지도력을 행사하니까 당신들은 다 내 말 들으시오, 내 말을 따르시오, 이런 주장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직위 또는 타이틀이 진정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기는 물론 사역자로서의 지도력을 의미하는데, 집에서 아버지로서의 위상, 어머니라는 지도자로서의 위상, 저와 여러분은 이 지도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위를 무기삼아서 타이틀 때문에 내 아래 권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면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지위를 무기삼아서 군림하지 말라. 자, 에베소 교회의 정황을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나이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는 장로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는 젊은 사역자니까 당연히 미성숙하지, 뭐 젊은 애가 뭐 알겠어, 물론 디모데 앞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그 사담을 나눌 수 있는 곳에 만약에 이런 말이 돌게 된다면,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고 가정할 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직면한 목회 사역 현장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가 불필요하게 권면한 셈이 되겠죠. 자,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먼저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취급하는 것 방치하지 말라. 주께서 사도인 나 대신에 사도적 위임을 받아서 이러한 사역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움츠러들지 말라. 자,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가 그에게 위임받은 직위를 내밀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처방을 디모데에게 주는가 하면은 본이 되는 삶에 헌신해라. 그러면 그들이 따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나중에 이 다섯 가지 본이 되는 영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장로들과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면은 그때 헬라 세계에서 규정한 연소함, 젊은이의 그룹, 그것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둘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찌 보면은 그 마라톤이나 사이클에 보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마라톤을 달리는데 이 코스에 얼마의 그 속도로 달려야 될지 선수 본인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전 선수는 아니지만 마라톤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전체 42.19km를 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2, 30km 정도만 그 자기가 우승하기를 바라는 진짜 출전 선수를 위해서 같이 달려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고비가 끝나고 나면 싹 빠집니다.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요. 또는 페이스세터. 이봉주 선수도 국가적인 이러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고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속력을 적당하게 내줌으로써 지쳐있는 진짜 출전선수, 그가 아 여기에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게 페이스세터예요. 지금 보폭을 설정해준다는 거죠.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질서 가운데 어떻게 누리고 생활하는 게 합당한지 잘 보이지 않을 때 지도자를 쳐다봅니다. 여기 다섯 가지를 권면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지도자의 말, 신중하게 선택된, 선별된 말. 사람들은 나의 말을 지켜봅니다. 엄마가 말하는 것 지켜봅니다. 아빠가 말하는 것 지켜봅니다. 엄마 아빠는 이런 말 쓰는데 너 이 말 따라하면 안 돼. 분명히 써먹습니다. 말을 관찰하고 말을 따라하고 특히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관찰합니다. 이러이러한 순간에 저 사람의 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요. 어느 한편에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존경을 획득했다가 감정적으로 조금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그 말로 인해서 존경과 리더십 타격이 크게 일어납니다. 말은, 특히 지도자의 말은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나, 무엇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반영된 삶을 사는 것이 확신만 된다면 따르는 사람이 그 지도자가 훨씬 자기보다 아들에 해당되는 연소함이 있더라도 존경합니다. 나이와 지위와 타이틀이 아니라 말과 행동입니다. 그의 습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반영된 삶.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지 인내하는지 습관을 절제하는지 저 사람은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는구나라고 시간을 6개월 이상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을 압니다. 6개월 정도 이상 지나면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3개월까지는 그 개인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지나면 못 숨깁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돼요.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고치는 게 빠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숨기려고 해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표현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인상으로 남기를 원해요. 아, 그런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본 모습을 알지 못한다고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 자신만 성공적으로 그런 인상을 끼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알아요. 내가 다 알듯이 나의 모습도 다 알려진 바 됩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사랑은 주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이 사랑이란 말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성을 띠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 사람에게 용서하고 또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모습이 보이는 것. 상대방의 유익과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나? 사랑은 누군가 좋아하는 감정, 그렇게 정의 내리면 성경적인 그 사랑에 전혀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자기 좋아하고 문안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좋아하는 그 차원에서 자라가는 것 전혀 척도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실수와 실패, 그것은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랬을 때 사랑에 있어서 자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사랑을 결심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실망을 시킨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접는 것을, 마음 접는 것이 보통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쉽게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또 믿어주는 것을 시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으면은요 마음을 닫아가는 것을 자꾸 노려가요. 그런데 또 믿어주는 것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예상치 못하게 지도자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를 했다 하십시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그를 향해서 생기는 그 감정, 보통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사랑을 실행하고 사랑의 능력을 구할 때 내 의견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 개인의 인격에 대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추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 그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디모데를 봅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서 그의 삶을 지휘하는 분은 누구인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 라이프 소스는 무엇인가 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봅니다. 관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따르는 이들에게 올 때 함부로 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여기는 도덕적 정결, 특히 성적 영역에서 자신을 지키는가, 배우자에게 충실하는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결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쉽게 타협하는지,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이 법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선한 명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냥 밀고 나가는지, 아니면 이 도덕적인 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재고하는 그 리더십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연소함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영적 책임을 맡기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는 분명하게 그 두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2세 갓 넘긴 초반의 나이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맡았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바디가 커요. 사도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기도 했고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생각해 보십시오. 주물틀, 주형 틀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모양대로 많은 숫자의 제품이 생산됩니다. 지도자의 본은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 짓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모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 내가 어떠한 주형 틀을 만들었냐, 그러면 내 자녀들, 배우자 그 대충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12절 마치기 전에요,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만약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에 있어서 탁월하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쉬워지고요. 그렇지 아니할 때 막 타이틀, 직위, 지위를 가지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따르는 이들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국이 힘든 이유가 이 다섯 가지 행동에 있어서, 물론 교회적인 세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따르기가 힘든 거예요.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다섯 가지 면에서 본을 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언어이고, 그 다음에 습관이고, 세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정절이었어요. 이제 사역적으로 힘쓸 내용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시 교회의 예배 순서는 유대인의 회당 예배 형식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유대인 회당,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교회가 태동 당시에는 유대인 회당의 예배 형식과 많이 유사했습니다. 진행 자체가요. 물론 그 내용에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유대인의 회당 예배 형식은 이렇습니다. 모세 오경이나 시편이나 선지서의 성경 일부를 낭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은 사람이 진 시나 뭐 찬송가가 아니에요. 시편에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 시편 찬양을 부르고 기도문,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같은 정해진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말씀 강론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있는 권하는 것, 이 말입니다. 권면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아니면 회중 가운데, 아니면 순회하는 라피 가운데 권면의 말, 말씀을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적용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세 번째, 두 번째 있는 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3장의 그림인데 한 같이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사도 일행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 마가도 함께 했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이 지점에서 돌아갑니다.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요. 아직 이 회당에는 예수님이 증거되거나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는 선지서의 한 부분을 말이죠. 이건 왜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다시 구석에 앉아있는 두 사도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순회 라피들인가? 우리에게 줄 말씀이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일정 부분의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시편 찬양을 하고 기도문을 고백하고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보면서 이 말이에요. 자,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17절부터 41절까지 쭉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에요. 이것을 권하는 것, 파라클라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44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그에 다 모였대요. 입추의 여지 없이.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순절날 이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할 때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것, 그분이 가르치신 것, 베드로 사도도 있고 요한 사도도 있고 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 그것의 집합을 디다스칼리아,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라고 보면 돼요. 회당에서 이들이 모여서 아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했듯이 이 디모데에게 준 위임도 성경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때 마태복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성경을 폈다면 구약 성경을 폈을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분이 말한 것, 그것을 기억했다가 사도가 가르친 그대로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다섯 개 영역에서 본을 보이는데 아주 크게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을 통해서 내 자신의 리더십을 확립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그의 합법적인 리더십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힘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알력이 생기는데 위에 있는 리더십은 나를 왜 따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것이고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것밖에 못 보여줍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 언어와 습관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추구해라. 오늘 보이라. 회중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라. 그래야 달려오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 거기에 준해서 보폭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진짜 출전한 마라톤 선수가 흑흑거리면서 달리고 있는데 페이스 세터, 페이스 메이커가 뒤로 쳐져온다라고 생각해봐요. 속도 조절하는 그 사람이 뒤로 쳐지니까 이쪽에는 쳐지는 것이 맞는 모양이다.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살지 아니할 때 은연 중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뼈대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본이 되는 다섯 가지 영역. 사역의 내용 세 가지. 이것이 베이직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충실하여 집중해서 마음을 낼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지난 시간에 일찍 끝냈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제가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준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그 권면 마음에 새깁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목사의 직위에 있지 않으니 하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이 다섯 가지 영역에 큰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우리 주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